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안전지대에 계십니까? 안전지대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다섯 단계의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생리적 욕구, 2단계는 안전의 욕구, 3단계는 애정의 욕구, 4단계는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는 5단계, 5단계의 욕구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 욕구들을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사회적으로도 좀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작년에 3만 5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생리적 욕구는 사회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먹을 것이 모자라거나 부족한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주일학교 최고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 반만 20명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잊을 수 없냐면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셔서 잊을 수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선생님이 가끔 저희를 데리고 맛있는 거를 사주셨습니다. 무엇을 사주셨냐면 돈가스를 사주셨습니다. 그냥 돈가스가 아닙니다. 습이 나오는, 스프가 나오는 경양식 돈가스였습니다. 가끔 반 회식을 경양식 돈가스 집에서 해 주셨습니다. 30년 전의 돈가스는 지금의 돈가스하고는 그 무게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 돈가스 한번 먹으려고 아이들이 몰려오는데 부응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먹는 게 너무 넉넉하고 풍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생리적 욕구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처럼 우리 사회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욕구인 안전의 욕구는 어떨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안전의 욕구는 아직 우리에게 충족되고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히 지켜주고 우리의 미래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과연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있기는 한 것일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 시대가 너무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면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중요한 거래처와의 거래가 갑자기 연기 혹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동안 쌓아왔던 삶의 터전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중요한 기회가 박탈되기도 하고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어떻게든 말씀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관계에서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안전의 욕구가 보장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지금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겼을 때 쓰였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높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했던 다윗이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되고요.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멜렉이 다윗을 도운 사실을 사울 왕의 신하인 도액이 목격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사울 왕이 군대를 보내서 높당에 있는 아이멜렉과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학살하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울왕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거짓을 구하는 자들 그리고 아첨하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다윗의 고백하는 것처럼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이 덧없이 사라지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편을 쓸 때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짓이 난무하고 아첨이 있고 음모가 있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사역했던 청년이 연락이 왔습니다. 신앙과 실력을 겸비했던 아주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 거기서도 실력을 인정받아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승진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아, 저 친구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믿음 좋은 청년이야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정말 끝내주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부러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쟤는 예수 믿으니까 거절하지 않겠지. 쟤는 예수 믿으니까 더 많은 업무를 줘도 괜찮겠지. 쟤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로하고 기도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간다라는 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현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타락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2절과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교만의 끝판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절과 4절에 보니까 악인들, 아첨하며 거짓을 일삼으며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 누가 우리의 혀를 이기겠느냐, 누가 우리의 입술을 거스르겠느냐, 누가 우리를 주관하겠느냐라고 스스로 높이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이들을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눈물로 하소연하며 호소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이 다윗, 세상을 보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는 덧없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막 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내가 이제 일어나.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좌에 앉아만 있지 않겠다. 내가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내가 이제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뭡니까? 5절에서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안전한 지대에 놓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자들의 이 하소연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 위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 이젠 그를 안전한 지대에 내가 옮겨 놓겠다라고 주님이 지금 분명하게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살피시고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에 두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데나 두시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안전한 지대로 옮겨 놓는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지대가 어디일까? 김석태 목사님이 쓰신 시편 강해에 보면 이것을 참고 인용해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고 합니다. 힘있고 말 잘하는 자들의 맹공격을 퍼부어도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을 피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결정적인 순간에 놓쳐서 번번이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은 다윗이 숨어있던 굴 속에 들어가 잠까지 잤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일이 나중에도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며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품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품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를 지키실 때 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예,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냐?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여 도우소서. 예, 지금 힘들고 답답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현실에서 다윗이 말하는 그 첫 마디가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 안에 거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할 때 이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 자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본문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하는 같도다.
아멘. 이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해야 할 이유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수 7에 연결하면서 그 말씀을 일곱 번이나 단련한 은 같다라고 얘기해요. 즉 이 말씀은 순도 100%의 순결한 말씀이라는 거죠. 아까 전에 말했던 그거예요. 안전한 지대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옮기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빗대어 지금 100% 그 말씀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불의한 시대, 사람들의 말, 악인들이 판치고 불의한 말들이 오가는 이 시대 가운데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100%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본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이 7절의 말씀에 동사만을 한번 묶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지키사 보존하시리이다. 다시 한번 더. 지키사 보존하시리이다. 주님이요 우리를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혼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세 가지, 세 번째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을 의심치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너무나도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세 가지 방법, 제가 첫째 하면 읽어볼까요? 첫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첫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셋째,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 가운데 복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 정말 힘든 일이죠.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의 내면은 전쟁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다윗은 우리에게 간단하지만 확실한 삶의 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불의한 소리,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고 신뢰하며 주님 품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준희 교수님이 쓰신 시인과 영성에서 시편 12편을 이렇게 마무리 정리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인의 눈에 비친 세상의 의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진실한 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며 더 나아가 악인들이 판치는 곳이다.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성공을 보장하는 악인들의 거짓과 아첨을 버리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인의 태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시의적절한 울림을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길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기에 하나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고 아멘. 오늘 하루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을 붙잡으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3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1월이죠. 우리가 2023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악한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경건한 자들이 무너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며 진리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 마시고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나의 삶에 역사되길 선포합니다. 열매 맺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새벽을 깨우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매 순간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